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15일 에이미 코니 베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를 일주일 뒤인 22일로 확정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원 인준 청문회 마지막 날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 인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사위가 22일 베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승인하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이르면 대선 8일 전인 10월 26일에 전체 투표가 진행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화당이 인준안 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 인준 절차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법사위의 해가 되는 성급한 속임수의 절차라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빅 더빈 의원도 베럿 지명자의 견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베럿 지명자 인준에 찬반 입장을 가진 법률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15일 나발리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관리 6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과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EU는 러시아 유기화학기술연구소가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 사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포함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여했다며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회원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 이동을 막기 위해 이번 제재에 일부 동참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는 EU 국가이지만 EU는 화학무기에 있어 우리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오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원칙을 고수할 때 EU는 러시아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의도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로버트 디스트로크 국무부 차관보가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조정관 임명을 통해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티베트인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보호와 인권 문제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티베트 문제 조정관은 지난 2017년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티베트 문제는 대외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내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조치는 티베트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15일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 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서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만나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미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트위터에서 오늘 백악관에서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서 실장의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세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의 드론 업체 드론과 고가의 사치품,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이 등장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강원도 평강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회복되거나 더 오릅니다. 오늘 아침은 삼지연이 영하 5도에서 시작되고 장전은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1에서 3도 정도가 올라서 삼지연이 6도까지 오르고 장전은 1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군 당국 간 최고위급 정책회의를 열고 양국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확인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 안보 협의회를 개최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을 주제로 논의한 뒤 총 2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과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의 준수와 집행 역할도 재확인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한국의 연합 방위에 대한 미국이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연합 지휘소 훈련을 포함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 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한 한국 측의 시설과 장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전시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협정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른 적절한 시점의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재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미한 소파 공동위원회의 정해진 절차 속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SCM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모든 조건을 다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서양 조약기구나 다른 동맹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집단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미한일 삼각협력 추진 공약을 포함해 영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문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의 현수진 유직 문구가 올해 성명문에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갔던 길을 계속 갔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ICBM 실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북한 열병식에서 열거된 요소들을 봤다며 한 나라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험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정확히 제로의 ICBM 실험을 했고 그전 해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시작한 대북 외교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추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전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했던 길을 계속 갔다면 북한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지금처럼 위협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겨냥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3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은 핵 역량의 진전을 이루면서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 외교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불량 정권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을 다루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세계 최대 드론 업체가 제작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인 전자제품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 등 사치품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이 열병식에 대거 등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대규모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북한 군인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진하는 군인들 머리 위로 검은 물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물체는 열병식 행사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문의 이 물체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인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드론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드론 DJ는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DJI사에서 제작한 촬영용 드론 DJI 마빅 프로 2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DJI는 중국의 드론 전문 제작업체로 독일의 국제 드론 기관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 드론 업체 가운데 2위에 오른 세계적 기업입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해당 모델의 촬영용 드론이 대당 약 $1,600, 부속품을 포함하면 약 $2,5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인 품목분류코드, 즉 HS코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드론이 포함된 전기기기는 HS코드 85번에 해당돼 대북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론 DJ는 수입 금지 대상인 드론을 북한이 어떻게 구매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벤츠 사례처럼 밀수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에서 드러난 제재 위반 사례는 드론뿐이 아닙니다.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전 미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 고문은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열병식 중계 화면에는 유엔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출이 금지된 평면 스크린 TV와 일본 기업 캐논 카메라 등 다수의 첨단 촬영 장비가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I highlighted the camera. So cameras are luxury goods and that is a camera. It says in the on the strap it actually says Canon. It is a Japanese.
일부 한국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에 차고 나온 시계가 수천만 원, 즉 수만 달러에 달하는 명품 시계였다며 이 역시 북한의 사치품 수입으로 제재 이행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 역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반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11축 차량으로 과거 화성 15형 공개 때 등장한 9축 차량에 비해 더 커졌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목재 운반용 차량을 수입해 개조했다고 해도 문제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어도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기타 물품은 모두 이중용도 물품의 제공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열병식은 새로운 탄도미사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시계나 드론까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parade was a clea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e very successful in evading.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11축의 이동형 발사 차량을 중국이 만들어 제재를 뚫고 전달했는지 혹은 북한이 직접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차량 제작은 매우 어려운 만큼 아마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북한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whether this new TEL with the 11 axles is built in China and somehow got through the sanctions.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만들어서 북한에 제공했든 중국의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달했든 모두 대북 제재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가 노동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자국에 남아있던 북한 노동자를 추적하고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간다가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간다는 14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이나 연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자국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송환을 촉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키오코 병원에서 근무했던 박진 박사가 지난해 6월 노동허가가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아 한 달 후인 7월에 우간다를 떠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빅토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던 북한 의사 최종성은 노동허가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취소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공항 폐쇄로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작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간다는 2017년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노동 허가가 만료된 뒤에는 갱신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일반 입국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간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준 정부 자치 기구로 사업체 등록을 관할하고 있는 우간다 등록 서비스 관할국이 북한 국적자와 연관 있는 단체의 존재와 운영 여부를 살펴보는 검증 과정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증의 목적이 대북 합작 사업 유지와 운영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5호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할권 내 합작 기업 운영 여부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들이 현재 NHMKP 빌더스라는 건축회사의 북한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 안보리에 조사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NHMKP 건축회사는 북한의 외화벌이 거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 MKP의 산하 업체로 지목되어 온 회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가 주요 합작회사의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금융기관, 정찰총국,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 연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가 우간다의 NHMKP 빌더스 등 최소 3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간다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우간다 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모든 군사계약이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명시했고 취소된 계약서 사본이 유엔 전문가 패널과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내 인권상황 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엔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 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통일부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단체 등 등록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신종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7개 나라, 33개 민간단체들과 여러 국제 저명인사들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유럽연합과 유엔 총회에 보냈습니다. 특히 생명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최근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살해 유해를 소각한 사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협조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과 국제 저명인사 4명이 14일 유럽연합과 유엔 총회에 내용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해온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회원국들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핵심으로 강조하는 생명권 존중이 북한에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살해 유해를 소각한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의 생명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강제 실종과 고문 또는 잔인한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한국의 북한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학의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그 한국 공무원 네, 비사 사건이 분명히 벌어진 시기에 이 총회가 열리고 있고 총회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아주 뭐 규탄이든지 아니면은 북한에 압력이 가해지는 논의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코로나 방역 상황을 핑계를 대고 사망자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국제 지원을 투명하게 받지도 않고 그런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결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들은 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자의적 사형 중단, 탈북 여성과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 낙태와 성폭력 중단, 성분 제도에 따른 식량 분배의 차별 시정과 국제 원조의 투명성 확보 등 6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엔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북한 당국의 상세한 통계와 절차 발표, 월경자 사살 중단과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등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 납북자, 제일 한인 북송인들의 송환 촉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2005년부터 결의안 조언을 작성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난해 일본이 납치와 핵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재검토를 이유로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영환 대표는 유엔 총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와는 달리 안보와 인도적 상황, 인권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으로 올해는 자칫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보 위기의 모든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서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뭐 식량이나 아니면은 주민들 복원이나 이렇게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온건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정부의 책임성 또는 이제 어떤 초법적인 처형하고 문제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짚어야지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 서한은 미국과 한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 7개국 33개 단체,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을 지낸 소니아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 인권위원장, 이양희 전 국제아동권리위원장, 비티 문다폰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하며 유럽연합은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회원국들의 회람한 뒤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쿠바의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은 폭군들에게는 승리, 유엔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들 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입증된 바와 같이 기관들이 구제 불능 수준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런 기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탄압국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는 데 반발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재확인한 겁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사국 선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있는 인권이사회는 의도된 목적과 보편적 인권 선언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13일 회원국 비밀 투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15개국을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뽑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별로 총 47개 국가가 이사국을 맡고 있는데 이번 투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새 이사국으론 중국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이 선출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락했습니다. 뉴욕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는 산업규모의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다며 중국의 이사국 선출에 반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투표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은 자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매번 유엔에서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반대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이 같은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최근 홍콩 탄압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과 생활환경, 임금과 기본적인 자유의 측면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 대신에 미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인데 다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용적 접근을 미국이 무조건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가운데 역내 어떤 나라도 중립을 자처하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지만 점점 거세지는 양국의 압박 속에서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BOA에 어떤 제3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기로에 섰고 전략적 모호성 입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인식은 워싱턴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잠재력은 없어 보인다는 말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인데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 스스로를 균형자로 묘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미한 동맹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워싱턴과 도쿄에는 서울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며 특히 미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가치에 대해 적극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적국인 북한을 상대로 굳건했던 미한 공조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적 이해 차이로 북한과 중국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한 동맹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반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a common alliance against the North, and that remains very strong. And I think the two
두 나라 모두 북한을 억제하고 여기에 실패하면 함께 싸울 것이라는 데는 일치돼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행동에 참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한 관계를 가치 동맹으로 규정하며 미중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개방적인 정보 접근, 자유 무역 등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와 이상의 기반을 뒀지만 한국은 중국과 이 중 어떤 가치와 이상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한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영내에서 주도권을 모색하며 미한동맹을 훼손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나라가 미한동맹의 이상과 가치를 위협할 때 한국이 함께 염려해 주기를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각국에 압박하면서 경제적 지리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중요성, 그리고 미한동맹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면서 미한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맹비난하며 경제적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앤드루여 워싱턴 카톨릭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미중 경제를 분리하려는 마당에 한국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인도 등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모색하며 그런 상황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영내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맞선 미국과 한 배를 타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미국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더 조심스럽고 세련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동맹을 포함한 영내 국가들은 자국 이해를 토대로 중국과의 독자적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한국의 독특한 입지를 늘 유념하고 한국이 중국과 운영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면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용주의를 미국이 본보기 삼을 수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간 핵심 안보와 외교 경제 관계가 좋은 이상 그리고 중국의 행동이 현재보다 훨씬 나빠지고 위험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사려 깊은 인사들은 한국이 중국과 관련해 곤경에 처한 것을 이해한다며 한중 무역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안정유지에 필요한 강대국 즉 중국을 소원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그런 가치와 이상을 지키려는 미국과의 연대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그런 기술과 지식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국 이념과 군사적 의제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이런 목표에 동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문제 삼아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영내에서 점점 강화되는 중국의 공격적 접근법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 안보 체제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한국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여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국가이익뿐 아니라 영내 안보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응해
다른 나라들과 좀 더 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양자 동맹과 더불어 생각을 같이 하는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다자적 관여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대목에서 쿼드 플러스와 같은 협력 체제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whole idea of developing the Quad with the US, Australia, India, and Japan, that's based on a emphasis on counterbalancing.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과 중국 변수를 고려할 때 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데 점점 더 역점을 둘 것이고 한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한 동맹은 기존과 다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연례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가 1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 결핵 퇴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WHO는 14일 공개한 2020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결핵 환자 수와 다제 내성 결핵 환자 수 규모가 각각 세계 20위 안에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13만 2천여 명이었고 여러 가지 결핵 치료제에 대해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WHO는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주민들의 영양 결핍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양 수준이 결핵 발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주민들의 영양 실조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전체 국민의 60%가 영양실조로 나타났고 이어 짐바브웨가 51%, 북한이 48%로 집계됐습니다. 영양 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 감염과 당뇨, 흡연, 과도한 음주도 결핵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개 결핵 고위험국 중 결핵 예산 부족 규모가 1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결핵 퇴치 예산으로 4,900만 달러를 책정했고 해외 원조국 지원이 1,900만 달러, 국내 조달이 600만 달러로 현재 2,400만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 140만 8천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결핵 퇴치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결핵 감염과 사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결핵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3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WHO는 결핵 퇴치에 필요한 인적, 금전적 자원이 코로나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고 진 엑스퍼트와 같은 결핵 진단 장비도 코로나 진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세계적으로 영양 결핍 실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내 결핵 환자 치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지에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국제 인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띠우 사무국장은 당장이라도 치료약과 진단기 등을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경이 열리고 정상화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ools and the drugs to enter the country to treat the people is pretty difficult to say.
20년 가까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한 구호 단체는 최근 VOA에 전례 없이 장기화하는 대북 사업 중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인 글로벌 펀드는 지난 7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67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승인하고 코로나뿐 아니라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자금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펼치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7월에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글로벌 펀드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강원도 평강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이 회복되고 더 오른 곳도 있습니다. 또 낮에도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1에서 3도 정도 오르겠고 오늘 북한 지역의 바람은 동쪽 지역에 집중됩니다. 함흥과 신포, 원산 그리고 함경 북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전에는 평양과 남포, 수풍 쪽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도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라서 9도, 양덕 4도, 신의주 6도, 구성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그리고 남포가 15도, 양덕이 13도, 구성이 14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희천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어제는 모든 지역이 영하권에서 시작됐는데 오늘 강계와 희천 지역이 어제보다 3, 4도가 올라서 강계가 1도, 희천은 3도, 중강은 영하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 12도, 희천은 1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9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성은 7도, 사리원 8도, 신계는 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이 16도, 사리원이 15도, 신계가 14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평강 지역에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8도, 장전이 10도입니다. 평강이 어제보다 6도가 더 올라서 오늘 영상 4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원산이 17도, 장전이 18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 평강이 1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구름 많고 함경북도 지역은 청진과 선봉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또 성진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오늘 오전에는 함흥과 신포, 선봉 지역에 바람이 불겠고 오후에는 함경북도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일겠습니다.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시작되고 김책은 5도, 장진은 어제보다 4도가 더 올라서 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기온은 16도, 함흥과 김책은 17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은 오후에 순전 쪽에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3, 4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산이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김영권은 영하 4도, 삼지연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도 1, 2도 정도 올라서 예산이 11도, 김영권이 9도, 삼지연이 6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바다 쪽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남아있던 중강과 강계 해산 지역 그리고 삼지연 쪽의 구름도 모두 걷히고
맑은 날이 시작됩니다. 맑은 날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이 끼고 비 예보도 있지만 다시 목요일부터 북한 전역에 한동안 맑은 날 계속되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감시 기능이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감시 기술을 악용한 인권 유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유린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스코퍼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감시 기능이 부과된 제품과 서비스는 한 나라의 경제, 국방,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과 서비스는 가령 선거제도가 간섭받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는 수시로 감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인권 옹호자들을 억압하며 소수자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좌절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고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인, 변호사들을 겨냥하거나 사생활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감시 장비와 서비스를 악용해 국민 전체에 대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스코퍼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인터넷 사용을 매우 제한하며 감시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광범위한 최첨단 감시 기술을 활용해 위구르족, 카자흐인을 비롯한 이슬람교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자국민에게 감시 기술을 쓰고 있으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우간다, 잠비아도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코퍼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기술을 진전시켜 인권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수석부차관보대행은 미국 재계와 협력해 감시 관련 안내서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의 가치를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14일 리야드 주재 대사관 건설 계획을 공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전략 대화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왕자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새 대사관 부지로 2,600제곱미터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양국의 75년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 계획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에 대한 왕성한 무기 판매를 지지한다며 추가 무기 판매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은 예멘 내에서의 자국 군사작전에 대해 이란 정권이 지원하는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최근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도록 사우디가 도움을 준 데 감사를 표하며 사우디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복귀하도록 사우디가 장려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 직후 양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인질로 억류됐던 미국인 두 명이 수감자 교환으로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90만 건에 달하며 지난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5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89만 8천여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예측한 83만 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2주 전보다 5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취업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미 언론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한 주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위스콘신 등으로 17개 주에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민주당은 추가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이지만 규모와 지원 내용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15일 에미 코니베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를 일주일 뒤인 22일로 확정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지명된 상원 인준 청문회 마지막 날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 인준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사위가 20일 베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승인하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이르면 대선 8일 전인 10월 26일에 전체 투표가 진행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화당이 인준안 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 인준 절차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날 청문회에는 베럿 지명자 인준에 찬반 입장을 가진 법률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15일 나발리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관리 6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 국장과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EU는 러시아 유기화학기술연구소가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건에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포함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여했다며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회원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는 EU 국가이지만 EU는 화학무기에 있어 우리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오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원칙을 고수할 때 EU는 러시아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의도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